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베냉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참 소망스럽게 하고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주고 있는데요. 베냉이라는 나라는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를 손꼽아라 하면은 아마 이렇게 베냉도 이제 그런 빈국 중에 이렇게 하나 포함되어지고 뭐 부룬디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아프리카의 이제 가난한 나라들에 이제 속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 가난한 나라들의 이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은 이제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서방 세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서방에서 아프리카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프리카에 있는 자원이나 또 아니면은 뭐 산업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맡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 그냥 꽁꿀로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아프리카에 이제 유일하게 실내 체육관이 있는 나라가 이제 케냐입니다. 참 재밌죠? 우리는 도시마다 실내 체육관이 다 있는데 아프리카에 그런 이제 스타디움이 이제 건설돼 있고 실내 체육관이 있고 이게 이제 조성되어져 있는 게 이제 케냐인데 중국에서 그걸 다 지어줬어요. 그래 중국에서 이제 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해가 지어줬는가 했더니만 그러고 난 이후에 케냐의 국가 사업들을 중국이 다 맡아서 이제 일을 해요. 예를 들면 도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케냐에 이제 그런 회사에서 그걸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그걸 맡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뭔가를 이제 바라고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빼먹을 게 있으니까 투자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나라들, 자원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나라들은 잘 지원을 이렇게 안 해요. 그 중에 이제 한 나라가 이제 베냉이라는 나라입니다. 베냉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관심도 갖지 않고 지원도 안 하고 투자도 이제 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가서 이 베냉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센터를 짓고 학교를 짓고 또 병원을 짓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원래 이제 먼저 대통령이 우리 IYF가 하는 일을 보면서 땅을 이제 주겠다고 했죠. 대통령 아들이 IYF 행사에 참석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한국까지 와서 우리가 하는 걸 보면서, 야, 자기 나라에도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센터가 지어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대통령 아들이 이제 마음을 많이 써서 베냉에 이제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면은.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아,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빨리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서둘러서 이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제 영상 채팅 그 뉴스에도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과 이제 그런 이제 기공식이라든지 또한 이제 대통령 이제 이제 면담을 하는 내용들 자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보려고 준비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마 끝나고 나면 우리가 영상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그럼 이제 자세하게 이제 그동안 되었던 내용들을 쭉 보게 될 겁니다. 그래, 대통령이 그 나라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데, 우리가 그 나라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젊은이를 위해서, 또 그 나라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니까, 대통령이 이제, 또 박 목사님에게 훈장도 이렇게 수여를 했는데, 그게 그 나라 최고의 훈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게, 원래 신년사에서 박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올 초에는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이렇게 이제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저한테도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져요.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게 막 덩어리가 막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스와질랜드 이렇게 갔다 오셔가지고, 목사님께서 마인드 교육을 하자고. 대통령 이제 그 스와질랜드에도 이제, 그 나라 이제 국왕 이제,을 만나고, 또 장관들을 만나고 일이 이제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하고 이제 협의가 돼가지고 먼저 이걸 이제 교과 과정에 넣기 전에 자기들 교사들부터 먼저 한번 마인드 교육을 한번 받아보겠다면서, 그래서 4월 말에 교사들 500명 500명 해가 두 차례 이제 마인드 교육을 이제 실시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이제 준비를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덩어리가 툭 떨어진다니까요. 코트디바르에 지금 이제 목사님 가셨는데, 오늘 이제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나라 이제 교육부 장관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또 어김없이 뭐가 나오냐면은 마인드 교육하자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종이 가는 곳마다 제가 일할 거리를 자꾸 많이 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스와질랜드도 가야 되고, 또, 코트디바르도 이제 가야 되고, 가야 할 곳들이 참 많은데, 제가, 지난 이제, 독일에 이제 가서 유럽 사역자님들 모아놓고 마인드 강연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지금 이제 해외에 우리가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 마인드 강사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제 영어로 강연을 할 수 있는 마인드 강사들이 많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그 자원을 찾으려고 보니까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해외 가면은 그런 많은 자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야, 그런 자원들을 이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이제 마음이 들어지고, 일들을 또 앞으로 어떻게 일들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 성교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정확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를 해놨는데,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걸 예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제가 어제 우리 작년에 때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마음에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천사의 교제를 통해서 마리아의 이제 자기 생각이 버려지고 자기 판단이 버려지고 말씀을 받아들여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어제는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가 빨리 달려가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과 교제를 하면서 충만함을 얻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좀 말씀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한번 구분을 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잉태가 된다는 것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이 되면은 임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수정이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 거고 그 다음 그 수정난이 착상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엄마 몸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면은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수정이 돼야 되고 다른 하나는 착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거는 마치 수정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착상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빨리 달려가서 이 엘리사벳과 교제를 나누고 충만함을 얻더라고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더라고요. 내 마음에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말씀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교회에 착상이 되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수정란처럼 내가 교회와 마음이 나누고 마음이 흘러갈 때 교회의 마음을 흘려받고 이 교류가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생명으로 자랄 수 있는 거고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이 두 가지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그 마음에 수정이 되는 말씀과 내 마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을 사단은 방해하고 그 다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 수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착상되는 것을 방해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이 뭘 하면 되냐면은 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대해서, 종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만들면 말씀이 그 마음에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단이 교회를 신뢰하는 마음을 무너뜨려 놓으면은 절대로 그 마음은 교회와 연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마음에 이 두 가지가 안 되고 있는 자신을 볼 겁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 자기 생각이 버려지고 자기 판단이 버려져서 말씀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려면은 분명하게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는, 거기에서 회개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그게 된 사람의 마음에만 그 말씀이 마음에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다 됐느냐? 자, 여러분, 말씀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마치 수정이 되어지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 일어납니다. 수정이 되어지면 당장에 생명 역사 일어나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정란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면서 이런 이제 세포 분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잉태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수정된 그 수정란이 착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의 자궁에 착상되는 데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수정된 수정란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모양을 갖게 되어지냐면은 오디 모양으로, 오디 아세요? 예? 그 오디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분열이 일어나서 이제 일어난 그게 엄마의 자궁에 착상이 되는, 거기에서 한 5일에서 7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착상이 안 되면, 분명히 수정이 됐지만은 착상이 안 되면 그건 생명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했다는 것은 이게 자궁벽에 착상이 된 것처럼 보여도 문제가 있어서 떨어져 버리면은 유산이 되는, 그럼 생명으로 자랄 수 없고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졌는데 내 안에서만 깨닫고 내 안에서만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건 수정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와 연결이 안 되어지면, 교회와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그건 생명으로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받아들여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도 변화는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했을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분명하게 내 생각 버리고 말씀 받아들였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왜 내 삶엔 역사가 안 일어날까? 또 왜 내게 있는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은 해결이 안 될까? 아마 그런 부분에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해본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였고, 나 분명하게 내 생각 받아들였는데,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고 해서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였는데 왜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 왜 내게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 왜 내겐 역사가 안 일어나지? 그건 교회와 그 마음이 연결이 안 돼 있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는데 교회와 그 마음이 착상이 안 되어지면 이게 생명으로 자라날 수가 없고 역사를, 변화를 가져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내 생각 버리고 말씀 믿고 다 해요. 아, 그렇게 말씀 믿으면은 말씀이 내 마음에 잉태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예, 그거는 잉태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건 수정이 됐다는 거예요. 잉태가 됐다는 말은 수정된 그 수정란이 자궁에 착성이 된 걸 가지고 잉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 마음에 정확하게 말씀이 잉태가 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생각 버리고 말씀 받아들이는 그게 잉태인 줄 압니다. 예, 그거는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이제 수정이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그것이 자궁에 착상되듯이 내 마음이 교회와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 마음에 첫 번째 말씀이 그 마음에 수정되는 것, 말씀과 내 마음이 만나지는 것, 이걸 막으려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종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마음에 교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줘서 그 마음이 교회와 연결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하지만은 신앙은 안 되어지고 삶의 변화는 없고 삶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사단이 교회를 신뢰하는 마음을 무너뜨려서 교회를 무시하게 만들고 교회를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말씀 깨닫고 내가 말씀 믿고 말씀 받아들이면 되지, 말씀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했잖아, 예, 그거는 수없이 많이 수정만 되는 거예요. 수정됐지만은 착상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으로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은, 야, 전에는 내가 내 생각도 믿고 내 판단도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었다면은, 아, 이 내 생각 믿고 내 판단 믿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명하게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 받아들였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 역사가 없지? 왜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왜 내 삶에 하나님 은혜가 안 나타나지?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마음에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사단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 교회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교회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자, 만약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서 그만 죽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았죠. 근데 그 강도 만난 자가,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가 살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가 주막이라는 교회와 연결되어서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은 그가 무슨 일꾼이 될 수 있겠으며 그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했잖아요.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양육을 받아야 된다, 물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양육받아야 될 부분에 관한 말씀으로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예수님과 만나진 것이 수정이라면은 주막에 가서 돌보심을 받는 그것은 착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마치 생명이 잉태되어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려면은 수정과 착상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는데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그걸로 다 됐느냐? 아니요. 반드시 주막으로 가서 주막과 연결되어서 주막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자기를 꺾고 부인하는 이게 이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냐면은 말씀 듣고 믿음 갖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믿음 가지면 안 되냐? 내 마음에 말씀 들으면 때로 은혜가 될 때가 있고, 말씀 들으면 내 생각 버리고 내가 말씀의 판단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뭐 교회 가서 뭐 이제 시시콜콜 뭐 간증을 해야 되고 간섭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고, 아이 난 그런 거 귀찮고 그냥 말씀만 들으란다. 그 사람은 수정만 되면 되는 줄 알아요. 수정되는 게 임신인 줄 아는데, 그렇게 아무리 수정이 돼도 착상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왜 주의 일하심이 안 나타나느냐, 왜 주의 은혜 입는 것이 안 나타나고 주의 역사와 능력이 안 나타나고 삶 속에 왜 변화가 없느냐, 왜 내 삶 속에 주의 도우심이 없느냐, 주의 역사가 왜 없느냐, 내 삶에는 왜 기적 같은 그런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그 사람 마음 안에 틀림없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교회를 무시하고 지체를 무시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그 마음에 불평하고 무시하고 함께하지 않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그걸 피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뭐 내 신앙 내 하면 되고 내 말씀 믿고 믿음 가지면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 내가 말씀 들으면 되지,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을 하도록 안 만들어놨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되도록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신앙은 정확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이 교회와도 연결되어져서 교회로부터 그 마음이 흐르고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지, 혼자서 절대로 생명의 역사를 낳을 수 없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건 정확한 법칙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정확한 법칙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는 반쪽 신앙이었구나. 내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이걸로 안 되구나. 자,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말씀만 듣는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신앙의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교회가 하는 일에 내가 동참되어지고 함께하고 이걸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들으면 되니까 이제 주일 낮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와서 내가 말씀 들으면 되지. 하나님은 법으로 억지로, 하나님은 뭘 해라고 하는 분이 아닌 게 이 법칙을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신앙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은 이 법칙을 따라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삶 속에 말씀이 잉태되어져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는 맛볼 수 없습니다. 그건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그냥 자기 만족인 거예요. 말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 홀로 신앙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의 삶 속에서 앞에 나와서 간증할 간증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나님 도우셨다, 하나님이 채우셨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은 받아들이는데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면은, 야, 교회에서는 분명히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말씀의 판단 버리면 하나님 역사한다고 했는데, 야, 나는 내 생각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믿었는데 왜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지? 왜 내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처음에는 그런 갈등 가운데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불신하는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믿어도 소용없더라, 믿어도 안 되더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원인을 이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법칙에 수정과 착상의 이 법칙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아요. 다른 데서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법칙이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정확하게 법칙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부분에 비춰서 한번 성경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만약에 나오미를 예를 들자면은 어느 날 나오미의 마음에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것보다는 모압으로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좋겠다 싶어서 모압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모압에 가서 다 망하고 나서 어느 날 그 마음에 주의 마음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집니다. 뭘 보냐면은 베들레헴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걸 보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버려지면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주의 마음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러고는 그가 베들레헴으로 옮겨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마음에 주의 마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잉태된 것과 같은 거예요. 주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주의 마음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닫고 그냥 앉아있으면, 모압에 앉아있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가 교회와 연결되어져요. 베들레헴이라는 교회와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옮겨갑니다. 자, 베들레헴에 옮겨가서 그냥 그가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과 그 나오미의 마음이 정확하게 연결되어집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룻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룻기 1장을 찾으십시오. 룻기 1장 20절.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나오미의 마음이 교회에, 베들레헴에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입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때로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 판단 따라가고 시험 들었다가 돌이켜요. 돌이키면서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 마음이 교회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시험 들었다가 풀어져가지고 교회는 나오고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런 신앙을 하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때로 사람들이 아,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악한 게 보여지고 잘못된 게 보여 돌이키고 돌이킨 게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교제를 해달라고 해요. 안 풀어져서 교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져서 교제를 해달라고. 그 제가 아니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보여지면 교회 앞에 간증을 해야지. 이제 사람들은 교회는 부담스럽고 그냥 내가 설교했으니까 말씀 전해줬으니까 그 말씀 듣고 그냥 저 앞에 와서 교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제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가 교회 앞에 자기 마음을 드러내놓고 간증하듯이 이게 이제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착상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에 분명하게 1장 앞부분에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1장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그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자 나오미의 마음에 말씀이 수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수정이 된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고 내 판단이 틀렸고 말씀의 판단이 맞구나. 그 마음에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조용히 그냥 숨어 지내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가서 그냥 주님이 깨닫게 해준 마음 가지고 조용히 숨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자, 이 베들레헴에 가서 나오미가 한 것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셨다 하면서 자기 마음과 이 베들레헴과 이제 정확하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이제 교회에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교회 앞에 이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교회 앞에 이런 이야기 하기 부담스럽고 그냥 말씀 앞에 깨달아지는 것만 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수정만 됐지 10번, 20번, 아니 100번 수정이 돼도 생명의 역사는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꺾고 이 교회 앞에 나오미가 지금 하는 것처럼 내가 어리석고 미련했고 아니면 말씀 앞에 내가 악했고 내가 말씀의 판단 안 믿었고 이게 정확하게 말씀 앞에 보여진 내가 교회 앞에 이 마음을 나타내고 교회와 연결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에게 지금 만 가지 문제가 있고 나오미에게 만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판단 믿으면 그거 아무 문제 안 돼. 그 말은 이 부분과 다 연결되어 있는 한 세트지 이걸 떼놓고 그냥 내 혼자 집에서 말씀만 믿고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살짝이 와가지고 말씀 듣고 깨닫고 가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교회 무시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교회 판단할 수 있고 쉽게 교회 지체들 없인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들락기에 관한 말씀을 전했었는데 들락기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성읍에 짓거리는 소리를 업신 여기고 의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들락기의 삶인데 인도자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성읍의 소리, 교회의 소리도 다 무시되어지고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들락기의 삶이고 그래서 그 삶에는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고 되어 있고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들락기의 삶에는 형통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나오미의 삶에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은혜 있는 삶, 이 삶은 베들레헴의 그 마음이 착상이 되었을 때 말씀을 깨달았을 때가 아니고 말씀이 그 마음에 수정됐을 때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걸 하길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두 번째 과정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마음을 꺾고 교회 앞에 내 마음을 토하며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신앙하는 이 신앙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의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의 이 비밀을 모르고 이 교회의 내 마음이 착상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이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쉽게 교회가 무시되고 지체가 판단되어지는 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이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 교회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이 합해져도 교회가 없으면 생명 역사 일어날 수 없네. 말씀의 능력 역사 일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교회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교회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고 교회 앞에 내 마음을 간증하고 교회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야, 이 과정이 없으면 내 삶에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생명 역사가 안 일어난다. 반대로 이걸 맛본 사람은 이 세계를 맛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교회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흐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앞에 내 마음을 간증하고 내 마음을 연결시키고 내가 이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착상이다. 이게 없으면 내 삶에 이 말씀의 역사는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없다. 다 늘 말씀이 수정이 돼도 내 마음에 받아들여져도 늘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지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라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미의 마음에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고 나서 분명히 그 다음 단계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 법칙들이 맞아떨어지는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말씀은 받아들여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려야죠. 말씀의 판단을 믿고 말씀은 받아들여도 그 다음 단계에 이걸 착상되는 이 단계를 사단은 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아놓은 거예요. 자, 그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만 교만하게 해놓으면은 조금만 높여놓으면은 다른 지체가 무시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교회를 업신여기면서 그 마음에 착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높여놓냐면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단은 일하기 참 쉬운 게 뭐냐면은, 이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착상되는 단계를 막으려면은, 문제를 하나 딱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단이 오름을 하나 딱 심어주면 됩니다. 뭔가 크게 일할 필요도 없고, 사단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그 마음에 오름을 하나 딱 넣어주면 그 오름이 교회를 무시하고 지체를 업신여기고 그 마음에 교회와 착상되는 삶을 끊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그렇게 그 문제를 오름을 넣어줘서 그 마음이 교회 안에 착상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문제를 집어넣는다면은, 반대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또 내리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사사 시대에는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 전부 다 옳음에 잡혀서,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옳음에 사로잡혀 있고 옳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룻기 1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나오미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예전의 삶을 따라서 옳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오름을 따라 살죠. 맞아요? 교통사고 나면은 운전자들이 뭘 따지고 있습니까? 예? 뭐 때문에 싸웁니까? 오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런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하도 서로 옳은 거 주장하니까 경찰이 나서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제도가 나타났냐면은, 몇 대 몇이냐, 80대 20이냐, 70대 30이냐, 50대 50이냐. 자, 여러분,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면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상반과실입니다. 그러면 10%의 오름만 가져도 90대 10 정도밖에 안 돼도 끝까지 오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차 두 대가 이제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출근 시간에 뒤에 차는 밀리든가 말든가 남이야 뭐 어찌되든 간에 차 세워놓고 끝까지 오름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0%만 오라도 끝까지 자기 오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몇 대 몇이냐를 판결을 하죠. 그래서 쉽게 빨리 종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필리핀은 아직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차가 밀리기 시작하면, 이 마닐라 시내가 특별히 차가 많이 막히는데 거기다가 앞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끝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차가 어느 정도로 막히느냐. 필리핀의 남경윤 선교사님이 공항에 아들이 한국 간다고 태워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들이 연락이 왔대요. 아버지 잘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선교사님은 아직 교회도 못 갔대요. 공항에서 집을 가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한국이 먼저 갔더래요, 보면. 그 정도로 길에서 오름을 주장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은 전부 다 오름 갖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구원을 받아도 룻기 1장처럼 여전히 오름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장 초보 단계의 신앙이 뭐냐면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사는 것은 오름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가 하는 게 다 불평스러워요. 이래 하면 좋을 건데 왜 이래 할까? 왜 이래 말하면 좋을 걸 저래 말할까? 전부 다 이제 불평하고 원망이 돼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신앙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옳다고 생각하고 옳은 거 하나밖에 모르니까요. 그 단계에서 이제 룻기 2장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은 어떤 삶이 나오냐면은 순종하는 단계가 나와요. 이 룻이 어머니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순종되어지는 삶을 사는 이 단계, 그래서 어머니를 위하여서 또 이삭을 주러 나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교회 안에 좀 자라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오름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철없이 그냥 오름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야, 이 복음이 귀하고 또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로도 헌신하고 또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또 내 삶도 드리고 젊음도 드리고 복음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제 그 단계에 와 있을 때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제 사단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다가도 마음에 오름을 하나 딱 넣어주면 그 오름 때문에 이제 이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마음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름을 버리는 삶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인간에게는 오름이 없다. 인간에게는 이 오름이라는 것은 100% 완전한 오름이라야 오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이 가진 의는 다 더러운 것처럼 인간이 가진 오름은 100%짜리가 없어요. 인간은 완전한 오름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는요.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와서 교회 안에 막 교회가 이러니저러니 막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중에는 없지요? 있어요? 우리 여기 결혼한 이제 부인 자매님들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 남편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는 남편들 있죠? 있어요? 예. 근데 어떤 남편들이 교회 와서 판단을 많이 하느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남편이 교회 와서 판단을 많이 하던가요? 예? 가정에서 판단받을 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런 거 혹시 느껴봤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가만히 냉정하게 이제 한번 만약에 판결을 내려본다면은 아내들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에요. 니나 잘해라. 예? 자기 하는 것은 가정에서나 뭐 아이들에 대해서나 잘하도 못하면서 뭘 남을 판단한다고 그렇다고 뭐 이제 실제 삶 속에 딱 보면은 인간이 막 판단하고 있지만은 뭐 하나님이 안 봐도 아내가 봐도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자기 하는 걸 보면 자기 꼬라지를 보면은 대도 안 하면서 자기가 누구를 판단한다고 지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볼 때 야, 그래, 네가 판단하는 게참 잘했다. 네가 판단하는 게 옳았다고 할 만한 게 있겠어요? 아내가 봐도 남편이 하고 있는 판단이 옳지 않은데, 똑같은 인간이 봐도 옳지 않은데 하나님이 봤을 때 그래, 그건 네가 진짜 옳다고 할 만한 그 옳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 한 것처럼 여러분 볼 때 아무리 옳아 보여도 더러운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도 사단이 그 마음에 얼마든지 또다시 오름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오름 하나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이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받아들이지만은 수정은 되지만은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이 판단되고 종이 판단되고 교회가 판단되는데 어떻게 교회와 마음이 흐르고 그 마음이 착상돼서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다가도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 역사도 능력도 이제 멀어져 버리는 경우가 그 사단의 마음에, 사단이 우리 인간들 마음에 오름을 하나 넣어줄 때 그 오름 때문에 교회와 연결되고 착상되는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사단이 이렇게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걸 막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처방을 없냐? 하나님의 처방이 없냐?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처방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에서 하나님은 좋은 처방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 룻기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 3장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복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룻의 마음에 이해가 되고 마음에 아멘이 되고 감사하고 좋아서 남의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담스럽고 싫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음란한 여자로 드러날 수 있고 오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좋은 점은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의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종이라는 걸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오름을 넣어주는 그 오름을 넣어줘서 그 마음이 교회와 착생되는 그 단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괴락을 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복종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이 순종의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또 내 마음이 일어날 때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순종의 단계라면은 복종의 단계는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룻의 마음에 너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할 때 마음이 막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날까요? 마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감사하고 마음이 일어나고 충만하고 빨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죠. 여자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또 잘못하면 음란한 여자로 오인받을 수 있는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인데 마음을 꺾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가요. 이게 이제 복종의 단계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역에 가야, 이 단계에 가면 그 마음의 말씀이 자기 생각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이 주의 말씀이 주의 마음이 수정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착상되어지는 이걸 사단이 막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에 오름을 넣어주는데 그 오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그 오름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사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복종의 단계에 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름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오름이 받아들여졌다는 자체가, 이 오름을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이 오름을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이 오름은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게 돼 있고요. 얼마 안 지나서 마음에 그 오름이 잡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보면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게 좀 더 지나보면은 불신을 낳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내 마음에 옳은 생각이 들어지면, 아, 그냥 이건 옳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받아들여지면 내가 망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 이건 내가 다른 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말씀과 내 마음이 만나져서 수정이 되고 이것이 착상이 되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오름은 다른 씨기 때문에 이건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낳고 불신을 낳아요. 다른 열매를 맺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쉽게 옳은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냥 내가 볼 때 옳아 보이니까 그냥 옳은 마음을 그냥 품고 살아요. 그러나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름이 잉태되어져서 불신을 낳는 걸 보고 대적이 되는 걸 봐요. 자,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자체가, 이게 왜 받아들여지느냐,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주려고 하는 이 복종의 단계에 안 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복음이 좋아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면 되는 줄 알고 이 단계에 와 있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나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걸 가지고 더 큰 오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예, 사단이 더 큰 오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복종의 단계로 딱 넘어가면 사단이 그 마음에는 오름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한계를 넘어가려면은 이 복종의 단계에 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영역에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하는 사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전부 다 이 순종의 단계까지밖에 못 가본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대적하는 사람들 마음에 가보십시오. 뭘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입만 열면 무슨 소리 하느냐? 그 마음에 오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옳은 이야기 합니다. 입만 열면 자기는 옳고 서운한 이야기, 섭섭한 이야기, 불신적인 이야기,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 마음에 오름 하나를 받아들인 것이 오름이 잉태해가지고 자라서 이게 원망과 불평을 낳고 불신을 낳고 대적을 낳는 걸 모르니까 쉽게 그걸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려고 하는 신앙의 단계가 룻기 2장의 단계가 아니라 3장의 단계입니다. 왜? 이런 룻기 2장에서 룻이 순종하고 그 다음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가서 이삭을 주워서 사는데 그 삶을 가지고 그가 겨울을 날 수 있느냐? 그 삶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느냐? 아니요. 그걸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건 양식이 안 됩니다. 그건 온전한 양식이 안 됩니다. 순종의 단계에서 얻어지는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복종의 단계에 가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와 연결되어졌을 때 그게 룻의 삶에 평생 먹고 살고 남음이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게 돼 있고 그가 입은 은혜로 어머니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얼음이 버려지고 그 마음에 복종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자기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으로 교회도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으로 주변 사람도 풍성하게 만드는 그 복된 삶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자, 성경을 봅시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다음 42절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좋은 마음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하면서 좋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주시는데 예수님 마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내 마음의 원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거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드러내는 것은 내 마음의 원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음을 그냥 혼자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 이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느냐? 나는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걸 원한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뭘 보여주냐면은 복종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복종하는 신앙이에요. 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도 내가 이 잔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뜻대로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바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원함 앞에 예수님이 복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은 당신의 원함 앞에, 당신의 뜻 앞에 복종하겠습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복종의 영역에 가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건 순종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도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일어나서 따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도 신앙이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냐면은 복종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이 다를 때 잘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것은 뭐와 연관이 되어지냐면은 옳음과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옳음을 버리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옳음도 버려져야 될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뱀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뱀을 분향하고 있으니까 그걸 깨트려 부숴버리면서 이건 노우스단이다, 그냥 노조각이다 이거. 분명하게 한때 쓰임을 받았고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거 노조각에 불과하고 깨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영적인 오름도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영적인 오름도 버려지는 이 삶이 온전한 복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악한 것이 발견되어서 버려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버려 내 모든 원함도 내 모든 오름도 버려지는 거예요. 심지어 영적인 오름까지도 버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야 이거 예수, 이거는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막는 건 사단의 역사다. 끝까지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오름이 버려지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도 영적인 일이지만은 그것도 버려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오름도 버려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오름 당연히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영적인 오름까지도 다 버려지고 하나님 뜻 앞에서 그게 온전한 복종이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자, 그래서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참된 신앙은 온전한 복종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5절 말씀부터 봅시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 이론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론도 다 파여지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느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온전한 복종이었습니다. 그 말은 온전히 오름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그 원함도 오름도 다 버려졌다면 제약된 우리 인간에게서 올라오는 오름, 원함 당연히 버려져야 되겠죠? 죄 없이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일어나는 원함도 버려져야 되고 오름도 버려져야 된다면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 인간에게서 올라오는 오름이 어떻게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어야겠냐? 당연히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온전한 복종을 보여주면서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가신 길인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신앙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신앙, 그건 예수님 당신 마음에 원함도 버려지고 오름도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복종되어지는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 이게 안 되어지면 사단은 끊임없이 그 사람 마음에 오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순종을 배워서 내가 복음 앞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살면 살수록 오름을 넣어주기가 참 쉽습니다. 나름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한 사람에게 사단은 더 오름을 넣어주기가 쉽습니다. 이 중에도 한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달려가다가 대충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 틀림없이 사단이 그 마음에 오름을 넣어줬을 겁니다. 에이, 이렇게 하면 뭐해? 그래서 그냥 적당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오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 내 신앙이 순종의 영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사단이 얼마든지 오름을 넣어주고 그 오름이 불평과 원망을 낳게 하고 그 다음 불신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 대적을 하게 만드는 지금 적당히 신앙하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판단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좀 있어 봐요 보면 불신으로 좀 더 있으면 대적으로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름의 열매인 거예요. 사단이 오름을 넣어줬어요 처음에는. 그게 지나서 지나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열매로 대적이라는 걸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은 내가 순종의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얼마든지 오름을 넣어줘서 불신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 수 있는데 주님이 보여주는 신앙은 그 단계가 아닌 거예요. 너 그 단계에서 지금 구원받고 복음이 좋아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산다마는 너 그 단계에 있으면 너 얼마 안 가면 교회 원망해 불평해. 너 얼마 안 가면 불신하는 마음 가져. 너 또 얼마 안 가면 대적이 돼. 망해. 자, 그래서 복종의 영역으로 옮겨오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 내가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충만한 마음 있으니까 이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안 되어지고 내 마음이 예수님이 마지막 가실 때 보여준 그 신앙 복종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오름을 넣어줍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 딱 들어가면은 사단이 어떤 오름도 넣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신앙을 이제 그게 가장 신령한 삶입니다. 그게 영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교회 앞에 복음이 좋아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살아온 삶에서 어느덧 멀어져서 적당히 살고 있다면 그 옳은 말 사단이 넣어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 풀려고 애를 쓰는 게 안 풀어집니다. 사단은 쉽게 풀 수 있는 오름을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안 풀어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교제해보고 또 이런 종 저런 종들과 교제해보고 안 풀어지면 신앙 안 합니다. 보면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의 영역에 가서 보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을 했는지 얼마나 초보적인 신앙을 했는지가 보여집니다. 왜 내가 오름에 잡혀서 신앙을 못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복종의 영역에 딱 들어가서 복종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안 일어나도 내 마음에 원치 않아도 하나님 뜻 앞에서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압니까? 자, 그 삶을 살 때 이제 우리로서 갈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 이제 영적인 영역에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 예수님이 복종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8절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을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그게 뭐라고요? 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왜 이 삶을 예수님이 사셨느냐? 그 다음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왜 나는 원치 않는데 왜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예수님 당신의 마음에 원치 않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왜 그 길을 가야 되느냐? 그건 바로 그 뒤에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삶이 주어집니까? 9절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름으로 어떠함으로요? 이름으로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복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삶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고 이런 복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 내가 교회 안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내 삶이 지금 이게 뭐냐? 예,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삶의 영역에까지밖에 안 간 거예요. 순종하는 그 삶의 영역에 갔는데 사단이 그 마음에 오름을 하나 딱 넣어줘서 지금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후회하고 앉아있어봐야 뭐합니까? 거기서 오름 풀어지던가요? 해결되던가요? 그 단계에서는 사단이 얼마든지 병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복음이 좋아서 순종하고 충성할 때 사단도 다 꾀가 있습니다. 그래, 너 얼마든지 충성해봐라. 너 얼마든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봐라. 나는 네가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걸 가지고 너에게 더 큰 오름을 만들어서 너 속에 더 큰 불신을 넣어줄 수 있고 더 큰 대적이 되게 만들 수 있어. 예, 사단은 그 영역에서는 자신 있어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사단이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아무리 충성해봐라. 너 헌신하고 희생해봐라. 나는 너를 이 교회 안에 그 더 큰 대적으로 만들 수 있어. 너를 이 교회 안에 더 불신을 넣어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형제, 저 자매 교회 앞에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뭐 되는 것도 없네. 여러분 삶을 보면서 나는 절에 안 하고 싶다. 그러니 적당히 육으로 살자. 얼마든지 이 교회 안에 자신도 불신하고 본원이로 하여금 부러울 것도 하나도 없고 저런 사람 살 되는 것도 없네. 뭐 구원받고 저렇게 살아봐야 잘 된 것도 없는데 뭐 하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 예, 교회 안에 어둠을 끼치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도록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안 이끌려 와요.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내가 지난날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희생했는데, 잘 된 것도 없는데 뭘 또 복음을 위해 살아?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겨우 룻기 2장에 룻이 순종하는 삶을 사 이삭 좀 주어서 이삭 얻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겨울을 나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 이듬해 추수할 때까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보면은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내가 겨우 순종의 단계에서 이삭 좀 풍성하게 주운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거예요. 그 다음 영역에 넘어가면은요, 복종의 영역에 넘어가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으며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설프게 순종의 영역까지 와서 신앙을 맛보고는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가 전부일까요? 여러분이 맛본 하나님의 지난날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한때는 좋았었는데 그때는 좋았었는데 그게 전부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로 또 돌아가라 하면은 그게 전부라면은 무엇하러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그 영역 말고 복종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복종의 영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이 복종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지극히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높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 영역에 가면 그 사람 마음에는 오름이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을 하면서 주를 섬기면서 여러분 마음에 오름이 자리를 잡았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직 순종의 영역에까지 순종의 영역까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영역이 있구나. 그럼 내가 그 영역에 가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겠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제 삶에도 내가 이 교회 안에 구원을 받고 나서 내 나름 순수하게 교회 앞에 순종하고 또 교회와 함께하고 따른다고 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신앙을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내게 이 복종의 영역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될 때는 죽어도 내가 마음을 못 긁더라고요. 내 마음에 오름이 안 버려지는 거예요.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따르냐.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따라. 결국 내 신앙의 영역은 내가 이 교회 앞에 사역자가 됐고 교회와 함께하고 복음과 함께한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내 마음에 오름이 딱 잡혀 있을 때 오름이 하나 들어오면 그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질 못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순종의 영역에서 신앙을 할 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처럼 복종의 영역으로 내 신앙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건 저에게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이 흐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 영역을 넘어서 가보면 너무 복된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역자라도 나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재산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복음 위해서 수고한다고 살아왔는데 이 복종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옳은 소리만 합니다. 옳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그게 순종의 영역에서 신앙을 한 결과인 거예요. 복종의 영역에 가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근간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제게 야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유럽에 이렇게 갔다 왔죠. 그 다음 또 4월 달에 또 일본에 요청이 와요. 일본에도 가지요. 인도에서도 요청이 왔는데 도저히 날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날짜를 못 잡아서 지금 이제 못 가지. 인도에서도 와서 마인드 교육을 해달 요청이 들어오고 남미에서는 진작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못 가고 있죠. 아프리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장관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쪽에 이제 먼저 가야지요. 유럽에 가니까 러시아에서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시간 내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요즘은 한국에서 2박 3일로 이제 단기 코스로 마인드 교육을 해주니까 전부 다 언제 또 해주냐고 언제 마인드 교육도 해줄 거냐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도 좀 그런 기회를 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복종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나름 순종하고 따른다고 따랐는데 오름이 들어와서 고통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역에 머물러서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단계까지 거기서 신앙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러다가 또 오름 하나 풀어져서 그러면 또 복음 위해서 또 순종하고 달려가고 그 삶을 반복하도록 그렇게 해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는 여러분도 안 하고 싶잖아요. 왜? 자,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해 산다 하자. 그러다가 또 내 마음에 이런 일 당하면 또 어떡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복종의 영역에 들어가면 절대로 오름이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와보십시오. 45절, 마태복음 26장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영역에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오름이 들어와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영역으로요? 이제 순종의 영역을 넘어서 복종의 영역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마음에 그 순종의 영역에서 오름 하나 들어와서 영적인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하는 거 다 내팽개치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언제까지 그 영역에 머물러 앉아 있을 거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그 단계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복종의 영역에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 가보면 거기에는 오름에 사로잡혀서 내가 고통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하며 대적하는 이런 어둠이 없는 세계가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고 있는 이 복종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역에 가면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영역에 가면 불평이 조금도 없고 원망도 조금도 없고 주님이 가자고 하는 이 영역 여러분 이 영역에 가면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영역에 가면 그가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영광스럽게 하는 영광만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영광이 떠났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쓰임에서 멀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사단이 오름을 넣어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오름과 여러분이 그 옳고 그럭을 논하고 있는 건 마치 신앙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 겁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옳고 그름 속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앉아있을수록 더 깊은 늪 속에 빠져드는 걸 볼 겁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거기에 주저앉는 여러분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복종의 영역을 가보면 여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은혜만 넘치는 이 영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함께 가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이 신앙해오던 그 영역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한때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었는데 예 언제까지 그 순종의 영역에 머물러서 오름과 싸우고 앉아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네가 왜 고통하는지 아느냐? 네가 왜 갈등하는지 아느냐? 네가 있는 그 영역은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영역이야. 네가 머물러 있는 그 영역은 사단이 오름을 넣어줘서 네가 나름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살았다는 그것 때문에
더 큰 오름이 작용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자라나며 대적으로 가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넘어서 복종의 영역에 갔을 때 거기는 온전히 주님의 뜻만 남아있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뜻만 남아있고 그 길로 가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영광만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도 순종하는 삶이 아닌 복종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죄 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마음에 자기의 원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죄악 중에 출생한 여러분이 죄악 중에 출생한 여러분과 내가 내 속에 올라오는 그 원함, 내 속에 올라오는 오름 얼마나 복음을 대적하고 얼마나 주의 뜻을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죄 없이 온전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도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원함이 있는데 그래서 그 원함은 꺾어야 되는 거고 부인해야 되는 거고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이제 이 복종의 영역을 함께 가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주님 저도 함께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에 오름이 자리 잡고 있어 이 오름 풀려고 내가 머물러 있었는데 야 내가 이게 순종의 영역에서 이 오름을 풀려고 애쓰는 동안 이건 내가 어리석게 사단의 어떤 그런 게임에 빠져 있는 거고 사단이 원하는 바래요. 주님이 원하는 바는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겁니다. 너 지금 오름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 풀려고 애쓰지 말고 네가 순종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오름이 네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야. 네가 복종의 영역에 가봐. 오름이 네 속에 절대로 자리 잡을 수 없어. 거기에는 어둠이 없고 거기에는 빛만 존재해. 거기는 영광만 존재해. 그 영역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함께 가지 않고 그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영역으로 옮겨가 보면은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뜻 앞에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옮겨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